1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중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과연 우리가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 이 시간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듬어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 한두 번 들은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으면, 그저 나는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나는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만 보고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를 아무리 잘해봐도 그것으로 복받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은혜로 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보고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것은 행위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건 거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한다고 해도 역시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이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또 판단하게 되어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사는 모습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내 쪽에서 잘라버리든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이러한 그 모습을 내비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 이건 뭐냐, 마치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 쪽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처럼 바알에게 대항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신자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엘리야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행동이 기준돼 가지고 나 같은 행동이 있는 신자만 신자로 인정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엘리야 쪽에서 잘라버리는 것이죠. 엘리야 쪽에 잘라버리는 그 말이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신자가 아니다는 식으로 엘리야 쪽에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 7천명을 남겨놨다 이러한 말씀은 행동을 보면서 나만 남았다, 넌 아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네 쪽에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정작 그 삶이란 자체가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은혜만 남겨놓고 그 속에 그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 건져내자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자는 것입니다. 그 한다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다 판단하거나 잘라내지 말자, 그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말이 6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어떤 자기 행위, 이것이 신앙적인 행위다 이런 것 생각을 해서 그걸 기준해 가지고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갈라내고 판단을 해버린다면은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느냐,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죠. 은혜라는 건 나한테 신앙이 힘을 주는 것이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러한 것이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대항을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았다면은 나만 남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나 말고도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진심으로 안다면은 나만 남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만 남았다 이래버린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무용지물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란 그 누구도 엘리야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엘리야 얘기를 예로 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실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내 쪽에서 그 누구라도 내가 잘라내 버릴 수는 없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 쪽에서 그 누구도 너는 신자 아니다, 너는 틀려먹었다,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악한 행위가 있고 믿음이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넌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를 말하고 있는 나 자신 또한 실패한 자리에서, 저 사람처럼 믿음에서 실패한 그런 자리에서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인간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었다면은, 내가 이렇게 주를 믿는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나 말고도 그 누구도, 내가 지금 저 사람은 신자 아니다 잘라내버리는 저 사람도 은혜로 인해서 신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어떤 행위가 근거가 돼가지고 넌 아니올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 실패한 사람이었고 아무리 봐도 도저히 믿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믿고 있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믿은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안다면은 누군가가 믿음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넌 틀렸어, 이렇게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를 신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사람도 신자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그런 은혜라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은혜와 능력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쪽에서 누군가를 잘라버리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무조건 인정하라,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를 무시하고 뭔가 믿음이 아닌 행동이나 그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라내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은 그 말과 그 행동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잘라내거나 밀쳐내거나 아니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도 신자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게 진심으로 은혜를 아는 신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가를 알고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떤 목사나 또 누군가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 부정하면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 같은 인간에게는 안 떨어진다.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내 쪽에서 잘라내버리는 것은 결국 행위로 말미암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상당히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은 믿음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것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은 틀렸다, 너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11장 1절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집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이스라엘 끝났네.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다. 뭔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다 순종치 아니해가지고 그들을 버렸다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바울도 아브라함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바울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주님을 알고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구원 받는다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은혜가 뭐냐,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실패를 말을 해야 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벌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자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면 나는 없고 이런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바울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러면 그런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알았냐 그 말이에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실패했다 해가지고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이걸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버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다, 그래 실패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부터 버렸다, 버림받았다. 그렇다면은 그게 이스라엘이라면은 이 자리에 과연 누가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마땅했다면 이 자리에 버림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역시 똑같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실패 안 합니까? 날마다 믿음에 실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가 주를 믿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버렸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신자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이 신자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서 넌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 불러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신자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0달 동안 살인죄로 12년 복역을 해가지고 나온 지 10달 동안 사람 5명을 죽인 사람 붙들린 거 여러분 봤잖아요. 10달 동안 사람을 9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 그 사람이 그 기자한테 뭐라 하냐면은 내 속에 악마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에 악마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속에 악마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래 니는 악마가 있고 나는 속에 천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시냐 그 말입니다. 사람 9명 죽였다 해서 악마가 있고 우리는 사람 안 죽였다 해서 악마가 없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9명을 죽였다 해서 지옥 가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안 죽였다고 지옥 안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 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주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엔 지옥에는 사람을 9명 죽인 것이나 평생 선하게 살다가 예수하면 지옥은 똑같이 지급받아 그 말입니다. 왜? 똑같이 그 속에 사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9명을 죽인 사람을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저런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9명을 죽인 그 속에 스스로 악마가 있다고 자인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뒤바꿔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말 바꿔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 능력이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그것을 악함에도 불구하고 불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실패하든 나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자를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모르게 실패에 대해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어요. 네가 뭐 실패해도 하나님 택한 자는 굴려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 택한 자가 아니라면 죽가는 게 아니냐 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패한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패에는 어떤 하나님의 쓰시는 그 실패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대해서 아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방인 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왔구나 뭔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 구원은 없다는 게 돼버립니다. 처음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없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대상에는 이스라엘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택한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이지 이스라엘 택했다가 이스라엘 실패하니까 그 손길을 갖다가 이방인 쪽으로 넘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복음을 전한 이유가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의도가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물론 혈통으로 이스라엘 조상이죠. 하지만은 성경이 인간 혈통을 인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모든 자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아브라함 믿음과 같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과 같지 않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음을 검증하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는 자의 조상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이방인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그들을 일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를 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은 그러면 이방인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려 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믿음에 성공해야 구원이 이방인 쪽에 가는데 이스라엘 실패했다면은 그럼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이방인의 구원에는 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을 바뀐 것이 아니고 예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구별 없이 예수를 보내줬는데 이스라엘은 안 믿고 이방인은 믿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인은 주를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건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실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행위적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많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실패를 했다면은 결국 아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가.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 실패를 바라볼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버렸냐 그대로 버림받은 것이냐 여기에서 바울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어떤 실패를 할지라도 택한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부르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도리어 세상의 이방인에게 부유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 말은 뭐 세상 전부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 택한 백성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의 믿음에 실패한 것이 이방인에게 부유함이 되었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유함이 된 거예요. 결국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 이 부유함이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그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있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합니다. 이런 말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참 하여튼 너무 어려운 말만 하고 있는데,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여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 그 시기심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서 구원받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지금 들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단지 남이 잘된 것을 갖다 시기한다, 그런 의미의 시기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기심이 어떨 때 나옵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더 잘 됐을 때 시기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못된 사람에게는 시기심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시기심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야,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옛날 이스라엘이라면은 과연 이방에 대해 시기를 하겠습니까? 이방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고 여호와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리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을 시기할 이유가 없죠. 왜? 자기보다 잘난 게 없으니까 시기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시기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이 자기보다 저 잘 되게 했다, 잘 됐다는 것, 이걸 알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또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나? 다시 합시다. 시기가 난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시기할 이유가 없다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한다면은 이스라엘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방인이 나보다 잘됐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 같으면 이스라엘이 예수 믿은 이방인을 시기하겠습니까? 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은 이방인은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이냐는 것, 이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함 의지했던 것, 율법을 지켜 뭐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려면 이것이 잘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잘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하게 한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안 돼도 이제 모릅니다. 넘어가야 되지 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오기로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실패로 인해서 예수의 은혜의 부유함을 이방인이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행위를 주장했던 것, 이것이 얼마 잘못된 것이었던가, 주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와 잘된 것인가,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시기가 일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죠. 결국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패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하게 하고 이방인의 부유함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아, 우리가 행위를 의지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서로 잘라낼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비록 내 앞에 실패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서로가 배우고 서로서로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은혜된다, 이런 의미의 말이, 그게 바로 교회라, 그 말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행위가 기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어떤 실패를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을 잘라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실패가 지금 나를 가르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그 허준 허준 얘기를 보면은요, 전에 그 허준이 그 대감집 가가지고 뭐 그 병자 고쳐가지고 서찰 받았는데 스승이 서찰 찢어버려 쫓겨냈지 않습니까? 쫓겨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방황을 하는데 그 문득 보살핀 대그 승려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의원이 병자를 고친 병자가 의원을 고친다. 이런 말을 그 승려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자와 의원의 관계는 의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병자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병자 쪽에서도 의원이 뭔가 가르침 받아가 자기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들 그런 그 이득이 병자 쪽에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그때 승려한 걸 제가 그 들었는데 그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났고 누가 못하고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누군가가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 속에서 그런 내가 주를 믿게 된 것 주의 은혜가 아닌가 은혜의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쪽에서 그 은혜의 부유함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은혜로 사는 것이 저렇게 잘된 것이구나 결국 내가 돈 있는 거 이게 잘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안 거 이게 잘된 것이구나 그것이 내 쪽에서부터 그 사람을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만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실패했다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잘라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믿음생활 잘한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세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열매가 맺혔다 그 말이죠. 결국 열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잘 되고 우리가 게으르다 해가지고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하고 계시고 은혜